열려라 과학 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 세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향후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을 모두 찾아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나사는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민간 천문학자 등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린 산모에게서 났지만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100만 번째 아이가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글로벌 에이즈 조정관 에릭 구스비 씨는 지난 3년 동안 국제기구들이 노력한 결과 모체로부터 유아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건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체적인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로 모래알 크기의 리튬 이온 축전지를 만드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일리노이 주립대 소속 과학자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축전지 전극들을 정확하게 맞물린 여러 겹의 전극들을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약 때문에 꿀벌 군집이 없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진이 농약을 투여한 결과 5주 만에 꿀벌 만 마리 가운데 절반이 줄었고 12주 뒤에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의 왕좌를 2년 6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중국 국방과기대학이 개발한 테너 2호는 연산처리 속도 시험에서 33.86 페타플롭을 기록해 이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우였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4월에 소행성을 포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사 당국은 이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나사의 다른 계획들과 잘 부합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행성, 즉 우주를 떠도는 아주 오래된 암석 덩어리는 지구에 위협을 주는 존재지만 우주 형성의 신비를 풀 단서와 새로운 탐험의 영역을 제시해줍니다. 나사 인류탐사국의 빌 거스텐마이어 부국장은 소행성 포획 계획이 나사에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소행성 계획은 나사가 과거에 수행했고 또 현재 나사가 벌이는 사업들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가령 천체 관측 사업, 전기 추진체 개발, 그리고 신형 오리온 우주선과 SLS 로켓 제작도 다 소행성 계획과 연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소행성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작업은 나사가 포획할 소행성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나사 기술자들은 태양빛을 이용한 새로운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큰 추진력을 내지 못하지만 우주선에 필요한 압축 원료의 양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스텐마이어 부국장은 나사가 소행성을 포획해 달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경이 7에서 10m 정도 되고 무게가 500톤 정도 나가는 소행성을 잡아다가 달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포획된 소행성이 궤도를 따라 달 주위를 도는 거죠. 아마 2021년쯤에 이런 계획이 실행될 걸로 봅니다.
나사의 이런 계획이 성공하면 인간이 장차 소행성의 진로를 바꾸거나 지구의 위협이 될 소행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사는 소행성 포획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지구에 위협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더라도 대기 중에서 다 분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스텐마이어 부국장은 소행성이 위치할 궤도는 안전해서 아마 소행성이 100년 동안 달 주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거스텐마이어 부국장은 또 이런 계획이 소행성 탐사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주선을 확보하고 소행성을 계획된 궤도에 올려놓으면 우주인들이 장차 소행성에 여러 번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우주인들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로켓 SLS와 오리온 우주선을 사용할 텐데요. 우주인들은 소행성을 들락거리며 표본을 채취한 뒤에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거스텐 마이어 부국장은 소행성 탐사가 화성같이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사의 유인 화성 탐사는 오는 203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대회 때 독일과 영국의 16강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선수 프랭크 램파드가 찬 공이 골 라인을 넘었지만 주심과 부심이 모두 보지 못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골 판정 오심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자 국제축구연맹이 최근 골 판독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요른 린더시의 일은 2010년 영국과 독일전에서 발생한 오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린더시는 독일 기업 골 컨트롤사의 회장으로 국제축구연맹과 계약해 골 판독기를 만들었습니다. 린더시가 이끄는 개발진은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컨퍼더레이션컵 축구대회가 열린 브라질에 미리 들어가서 골 판독기의 성능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린더시는 골 판독기 작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경기장 곳곳에 사진기 14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위치한 골대를 사진기 7대가 각각 촬영하는데요. 모든 사진기는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죠. 컴퓨터는 초당 500개의 영상을 처리합니다.
골 판독기를 구성하는 컴퓨터는 사진기가 보내오는 영상으로 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경기 장면을 재생합니다.
컴퓨터는 볼이 골라인을 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신호를 심판들이 찬 시계로 보냅니다. 이 신호가 가면 심판의 시계가 진동하고 시계 화면에 골이라는 말이 뜨는데요. 그러면 심판들이 득점 상황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최근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의 골 판독 기술에 대한 글을 쓴 과학기술 평론가 닉 플레밍 씨는 골 판독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물론 이 기계는 환상적인 기계입니다. 골 판독기는 그동안 종종 있었던 오심 논란을 대부분 잠재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과학은 여전히 확률에 근거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정교한 골 판독기라도 틀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선보인 골 판독기를 만든 골 컨트롤사는 기계 정확성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오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오차의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과학기술평론가 플레밍 씨는 이런 오차를 경기장 전광판에 보여줘서 실제 경기와 재현 화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관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골 판독기는 축구 경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골이나 반칙 판정은 여전히 기계가 아닌 인간이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여름에 각종 냉방장치를 이용해서 더위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더위를 탈 텐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동물들의 이 기발한 여름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꿀벌 같은 경우는 날개짓으로 열을 식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꿀벌이 사는 벌집 내부의 온도는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섭씨 32도에서 36도 사이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애벌레가 정상적인 변태를 거쳐 성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일벌들이 날개짓을 시작해서 벌집에 열을 식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크림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마도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하마는 선크림과 같은 성분을 가진 액체를 분비해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원래 하마의 피부는 물속 생활에 맞게 적응돼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갈라져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마는 피부 깊숙한 곳에서 땀같이 끈끈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이 액체는 처음에는 색이 없지만 햇빛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붉은 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그늘에서 줄기차게 잠만 자면서 더위를 피하는 동물도 있지 않나요?
네, 아프리카 동부 마다가스카르에는 살찐꼬리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요. 이 원숭이들은 4월이 되면 잡치를 감췄다가 10월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무려 7달 동안 나무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잠을 잔다는군요.
아, 그렇다면 일종의 겨울잠인 셈이네요.
네, 사실 이 원숭이들이 자는 기간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겨울에 해당해서 겨울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겨울에도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열대지방에서 동면하는 종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동물들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살찐꼬리 여우 원숭이가 잠을 자는 시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원숭이들은 안전한 곳에 들어가 몸의 열량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물과 먹이가 부족한 시기를 버텨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최소한 더위에 이기는 지혜만큼은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